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굉장히 점잖게 생기신 분인데 조용하시고 겸손하시고 아주 인품도 좋으신 분인데 격투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 이미지랑 안 어울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격투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동등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도구나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의 힘으로만 겨루는 그 모습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스포츠가 아니냐. 자기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상대를 이길 수 없는 격투기야말로 자기 수양의 스포츠다.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이 의견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격투기에 열광을 합니다. 주로 형제들이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격투기는 실제예요. 때리고 맞고 때로는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실제입니다. 내가 쓰러지거나 상대가 쓰러지는 거죠. 한 가지 한번 가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격투시합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주부 20년 차인데요. 예, 상관없습니다.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리여리한데요. 그래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별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훈련을 못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좀 이론적으로라도 좀 알아야지. 격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나랑 싸울 상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날이 되어서 링에 오릅니다. 상대는 아주 경험이 많은 그리고 훈련이 잘 된 그런 선수입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봐주는 거 없다니까요. 상대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오른쪽 펀치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거 맞으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 사람의 약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일단 넘어뜨리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펀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고 그냥 어느 순간 케오패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세상이라는 링에 우리가 올라서 시합을 벌여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시간이 없다, 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여러 변명을 하는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시합장에서는 링 위에서는 그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훈련이 잘 된 선수예요. 상대는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합에서는 봐주는 것 없이 그 주먹들을 무지막지한 주먹들을 날리는 거죠.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가는 맞아 쓰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격투기 시합은 시합이 끝나면 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합은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경기 가운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도 때리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기만 다운되기만 한다면 그 게임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지만 이 인생이란 시합에서 결국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봉사활동을 잘해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생이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면 내 안에 그러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이기는 그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두들고 맞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거푸 쓰러지기만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면 생각해봐야죠. 왜 나는 자꾸 다운될까? 나는 왜 쓰러질까? 나는 왜 이 싸움을 계속 지는 싸움으로 계속해서 벌려나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대답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능력과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얘기냐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기도 얘기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여건이 바뀌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죠.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이나마이트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보통 다이나마이트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아무리 큰들, 그걸 잘 사용한들, 뭐 한 사람 두들겨 패면 그거 잘하는 거죠. 다이나마이트가 아무리 큰들 그걸로 때리면 뭐 한 사람 겨우 잡죠. 그러나 거기에 불이 붙여지면, 그것이 폭발하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날려버리고 큰 바위도 날려버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그 생명을 온전히 불붙이기 위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깊이 타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활신앙을 살았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고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있었다. 오늘은 부활신앙을 사는 그 성도들의 특징,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는 사실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죠. 이러한 사실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넘겨버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천국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인용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그거는 찾고 파헤치고 수고해야지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발견합니까? 잘 들으세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밭에서 발견하죠. 어디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떤 섬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금덩이가 길에 굴러다니면 누구라도 그걸 발견하고 죽겠죠. 근데 감춰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고 파헤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누리는 것도 감춰진 보화를 찾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막 찾으면, 열심히 찾으면 반드시 찾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진리를, 하나님을, 모든 진리를 다 찾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쥐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밭에 감춰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저 이 사람이, 네, 제 아버지가 그 밭에 감춰져 있다,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막 판다고 해서 그 보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는 이 성경책에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여기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밭에서 그 보화를 찾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먼저 무덤에 묻혀 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너희 안에도 머물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복합되어서 굉장히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함. 특별히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아, 참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손을 벌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무너져 내립니다. 안 돼! 그런데 그냥 쓰러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돼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의기소침한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의기소침하니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주변의 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해도 잘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나 때문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 생각들이 마치 막 펀치를 날리듯 제 안에서 계속 나를 두들겨 때리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쓰러지는 거죠. 그럼 악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의기소침해지면 잔뜩 움츠러듭니다. 행동이 줄어듭니다. 행동은 줄어들고 생각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의기소침하면 생각들이 부정적이 된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 발을 움직여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힘이 없는 거죠. 계속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계속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의기소침해지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각이 좁아집니다. 마치 커튼에 가려져서 캄캄한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요. 그 커튼을 치우면 열면은 문을 열고 나가면 밝은 세상, 푸른 하늘이 있는데 그 세상을 그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온 세상이 암흑이에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내 전체가 점점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기소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위치를 껐다 키듯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과정은 늪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끌고 저에게 힘을 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부활의 주님, 주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제가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되새기면서 그 의기소침함이 씻어지더라고요. 어떤 부정적인 일들, 어떤 어려운 일들, 어떤 심각한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됐다 한더라도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제가 아무리 없어지고 아무리 의기소침에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도 사건도 그 뭐도 없겠구나,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고백할 때에 저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던 그 커튼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할 힘이 없었는데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점점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왔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느냐?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미 있다. 그거를 곱씹는 거죠.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고 일어설 힘을 주고 늪과도 같은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기억났고 깨달아졌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기도의 역사였고 기도의 능력이었다고 믿습니다. 비밀이 아니죠. 이미 공개되었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아 맛있는 떡이네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무나 단순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복잡한 무슨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무슨 복잡한 법칙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나 단순해요. 그림의 떡으로 구경만 하느냐, 그것을 먹고 누리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과 능력과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그런 능력과 그런 영생의 그 생명을 너희는 온전히 누릴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힘과 능력,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링 위에서의 그 치열한 격투샷과 같다고 그랬죠. 저는 그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먼지나도록 쥐어 터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안타까워요. 얼굴이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저러다 죽겠어요. 그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말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죠. 이길 수 있는데, 이길 힘이 있는데, 이기는 싸움을 알려줘야죠. 막고 있는 걸 그걸 구경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얻어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마귀를 두들겨 패는 그런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청년부는 제단 쌓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왜 기도를 못했습니까?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자, 기도하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잘 못하니까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마음을 모아보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면 왜 하필 새벽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다. 또는 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정신이 혼미해서 힘들다. 기도한다는 건 좋은데 새벽 예배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굳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거의 없으면서 새벽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링 위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실래요? 멍들고 찢기고 코피 터져 줄줄줄 흐르고 정신 못 차리고 다리 휘둘휘둘 거리는데 그래도 살만합니까? 기도의 절이 나와야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기도하자, 그겁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신앙을 사는 인생 2입니다. 2. 2편인데 그럼 1편이 있었다는 건데 혹시 부활신앙을 사는 인생 1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언제 이 말씀을 나눴는지. 작년 이맘때 제가 사부 예배 때 1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사는 인생. 그때도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기도하는 삶이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러 포사이스 목사님이라는 말을, 목사님의 말을 소개했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로 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이 되느냐?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막 새벽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를 들었었는데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목사님 설교 참 불편하게 들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자기처럼 직장생활을 하고 육아를 돌봐야 되는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야 뭐 그게 하는 일이니까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하는 게 당연한데 저처럼 평범한 직장생활하고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는 그 새벽 예배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기도하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더 기도하고 누구는 조금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기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기도 강조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비현실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도 못할 것을 불필요한 그 부담감을 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짊어졌던 것처럼 제가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것들을 성도들에게 부담감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두 달쯤 됐나요? 그렇게 말했던 분이 매일 새벽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예배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나와서 기도하시나? 한 두 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때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새벽 예배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새벽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는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고되고 힘듭니까? 정말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거의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친구는 정말 새벽 예배 안 와도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체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고 계산하면 재단 쌓기 프로젝트, 새벽 예배 그런 거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할 만하냐 할 만하지 않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편의, 우리의 상황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아, 새벽 예배는 도저히 비현실적인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았던 그 성도의 모습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활신앙을 사는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느라고 다른 일에 좀 부족해요.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체력을, 우리의 물질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해야죠. 의도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미 그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생명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림의 떡으로 그냥 전시해 놓을 것이냐 그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기도가 진리의 불을 붙입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능력과 부활의 생명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서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터뜨리며 세상이라는 링 가운데서 도망다니고 얻어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고 마침내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통하여 그 능력과 생명의 불을 붙여 이 땅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